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요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주술 신앙이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허무합니다. 이 둘이 늘 기독교 안에서는 이 타원형 안에 있는 양축처럼 같이 갑니다. 그런데 굳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이냐 묻는다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시작할 수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가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선지자의 그냥 몸부림이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2000년 동안을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정말 성경적 신앙이고자 한다면 그 신앙은 철저히 부활신앙이어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이미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구약 39권은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죠. 이 약속이 메시아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7권은 이루어진 약속이죠. 부활하신 메시아를 바탕으로 해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순서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자체가 이미 철저히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토대로 주님의 생애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 진정한 성경적 신앙은 부활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부활신앙입니다. 사도행전도 부활한 예수님을 전한 행전이에요. 이렇게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성도 마찬가지지요. 기독교의 영성은 부활의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영성도 중요하고 부활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면 부활의 영성이에요. 십자가 영성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정적주의적인 수도원 영성이 됩니다. 부활의 영성이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수도원적 정적주의가 아니고 경의와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영성이 진정 부활의 영성이라면 기독교의 칼라는 어둡고 무겁고 칙칙하지 않습니다. 밝고 경쾌하며 유쾌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특새 마지막 날 오늘 나오실 때 밝게 입고 나오시라 그랬잖아요. 성도님들이 밝게 입으시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부활절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1년 365일이 우리한테는 날마다 부활의 날이고 특히 주일은 부활의 주일이에요. 이날은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는 옛날 어른들은 하얀 세마포 깨끗이 다려입고 나와서 무겁고 힘든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저항을 하면서 이 주일날 모였어요. 기독교 영성은 밝습니다. 경쾌합니다. 유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우리는 억지로 지고 가지 않아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고 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나 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이 부활신앙은 이런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들이대거나 부활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지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부활절날 감격스럽게 예수 부활하셨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강력하고도 놀라울 만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한테 너무 막연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명료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사건이다. 명료하지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부활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 외에 부활이 오늘 지금 여기서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십자가만큼 명료한 의미를 성도들한테 던져주고 있느냐?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부활은 믿지만 이 부활이 내 인생의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대장정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교회 절기가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될 때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으신 분은 옷매무시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엄청난 영적 집중력을 뿜어대며 사순절을 지키기도 하고, 사순절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도 많고, 그 끝에 고난주간은 한국교회 전체가 특별 기도의 시간으로 갔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는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금식을 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되면 이 부활절은 단 하루로 지키고 끝내요. 마치 부활절은 고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정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를 파스카라고 해서 50일 동안을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감격을 가슴에 새겼어요. 사순절을 40일 지켰는데 부활의 감격은 50일을 지키는 겁니다. 부활이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절기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이지요. 올해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까지가 딱 7주더라고요. 그래서 7주 정도 동안을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이 내 인생과 내 일상에 어떤 은혜를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에 대해서 좀 나눕니다. 2017년으로 사법고시가 없어졌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법고시는 출세의 등용문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도 계층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통로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평범한 집에 태어나서 뜻을 세우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법고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하면서 자식 보약을 다려먹이고 아버지는 손발이 부르토도록 일을 하시면서도 피곤하고 힘든 것을 몰랐습니다. 3년은 기본으로 준비해야 한다 하니까 떨어져도 그러려니 했는데 이 젊은이는 고시를 보고 보면서도 6번을 낙방을 연이어서 한 거예요. 가족들도 서서히 기운이 빠지고 자식 뒷바라지했던 부모님도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세월이 갈수록 가난한 집에서 공부시켜 고시 합격시키는 것이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회의가 찾아옵니다. 온 집안이 똑똑한 아들 고시 공부하는 데 매달렸는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곱째 해가 되어서 1차에 합격하더니 2차에도 어렵게 패스를 하게 된 겁니다. 3차 면접을 보는데 왠지 면접관이 자기한테 편견을 가진 시선으로 자꾸 힘든 거를 묻는 것 같은 겁니다. 면접을 완전히 망친 것 같아서 끝내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 어머니가 어떻게 봤니? 하고 물으시는데 기대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합니다. 완전히 망쳤어요.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족 전체에 무거운 분위기가 압도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이 최종 발표일 날 법무부에 가서 그 최종 합격 게시판에 붙어 있는 자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거기에 자기 이름 석자가 떡 붙어 있는 거예요. 눈에 불꽃이 튀기 시작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니 눈앞이 폭포수 같은 눈물이 솟아오릅니다. 고생하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어머니가 순간 말을 잊지를 못해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도 더 컸던 거죠. 집으로 달려갔더니 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회사를 그냥 중간에 내려놓고 직장에서 쫓아오신 거예요. 두 노부모와 아들이 얼싸안고 껑충껑충 뛰면서 감격해합니다. 여러분 그냥 빙긋이 웃으시는데 하기야 뭐 우리가 고등고시 합격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느낌은 아시겠죠? 이 느낌. 대학 합격했을 때 느낌. 저는 가장 합격해서 기뻤던 때가 운전면허 시험 합격했을 때.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앞에 수입인지를 다 붙이고 모자라서 뒤까지 붙였어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갔는데 앞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저를 보더니 아이고 선생님도 저만큼이나 많이 떨어지셨네요. 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습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사실은 검사거든요. 이거 고등고시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저 고백하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결국은 운전면허증 못 땄어요. 미국 가서 땄어요. 땄는데요 얼마나 기쁘던지 대학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저는 이 기쁨이 뭔지 알아요. 아마 이 젊은이는 이 순간만은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마음이 딱 이랬습니다. 아마 이 젊은이가 가졌던 감격보다도 10배는 더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믿어진데 주님이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그분 손이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 이게 주님의 목소리인 거야. 아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벅차오르는 거죠. 이 마태복음 28장은 이 경이로운 사건의 첫 증거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로 치면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네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시신에 향을 뿌리러 갔다고 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황급하게 예수님 시신을 수습해서 세마포에 예수님 시신을 뚫뚫 말아서 동굴에 넣어서 돌 위에다가 그냥 예수님 시체를 얹었어요. 향을 뿌릴 겨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우리 주님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된다 해서 그 주님의 시신에 향을 뿌리려고 간 거예요. 유대인의 장사법에서는 그 돌에서 살이 다 썩고 나서 2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해골을 다시 수습해서 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세상에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져 있어.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예수님 계셨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현장에는 두 마리아뿐만 아니라 돌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도 같이 앉아 있네요. 흥미로운 것이 두 마리아와 두 병사가 한 사건을 보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두 병사를 보십시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걸 보고는 이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 보고는 무서워 떨면서 온몸이 시체처럼 빳빳이 굳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무서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비아죠. 겁에 질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다 이 뜻입니다. 왜 이리도 무서웠을까? 무엇이 무서워서 온몸이 빳빳이 굳어버릴 정도가 되었을까? 단순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두 여자들도 그렇게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두 여자들도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에서도 이런 기적이 없는 것이 일어난 것 알지요. 그런데 이 여자들의 마음은 조금 달라요. 병사들과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그랬습니다. 여기 무서움과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똑같이 포베아인데 다른 종류의 무서움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해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진 그분 앞에 내 존재가 놓쳐졌을 때 찾아오는 그런 무서움입니다. 경외감이라 그러지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갔을 때 제가 엄청난 전율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이렇게 놀랍게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했을 때 그 자연이 주는 경관에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이러하니 그걸 만드신 그분의 이 존재감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겠죠. 그분 앞에 세워졌을 때 찾아오는 이 경외심이 바로 이 포베아입니다. 전율을 느낄 정도의 경외감입니다. 반면에 이 두 병사의 무서움은 다른 종류예요. 시체처럼 굳어버린 이 두려움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본래 로마 병사는 유대인들의 무덤이나 지킬 정도로 한가한 사람들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 전날 명령을 내린 겁니다. 혹시 예수 따르는 도당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속일까 두렵다. 너희들 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지켜라. 그래서 두 병사가 이 시체를 지키는데 지금 본인들한테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죽인 자신들이 볼 때는 이 예수는 여기서 죽어 끝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신들이 예수 죽인 것도 정당하고 자신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정당합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될 때만 옳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이겁니다. 저 예수가 죽어야 그의 운동도 끝나고 자신들이 결국은 이긴 것이 되는 거냐. 이겼다는 건 자기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스리는 세상도 안전하게 다스리게 되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졌다는 것이요, 졌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그를 죽인 우리가 옳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죽인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 도식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태까지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진 것이고, 진 줄 알았던 이 예수가 이긴 거예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틀렸던 것이고, 예수가 했던 모든 말이 다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이 예수 부활한 이 순간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된 순간입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관으로 예수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한 순간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관은 틀린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진리가 참진리인 것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인들이 틀린 것이 명백히 드러나 버렸으니까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해서 한 회사에서 A가 B에 대해서 계속 악담을 하고 다닙니다. A는 그 B가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A가 볼 때 B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B가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오히려 그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인 것이 자꾸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했던 A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하겠지요. 아, 제가 오해를 했었군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군요. 하고 자기를 수정할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것이고 선한 태도예요. 그런데 A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B를 욕한 자기가 이제 악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기 싫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B를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이렇게 됐습니다. 공격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죽여야 내가 옳다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빌라도, 헤롯, 당시에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안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죽인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들한테는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났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자신들이 가졌던 가치관, 본인들의 신념이 틀렸다는 것이 100일 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철학자가 자기는 죽으면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진짜 알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철학자의 이 궁금증이 이해가 돼. 이 철학자의 철학은 예수 부활을 부정한 무신론적 토대 위에서 쌓아 올라간 진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쌓아 올라가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늘 의문이 떠나지 않는 거죠. 누가 얘기한 대로 진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면 내가 쌓아 올라가고 있는 이 철학은 다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진짜 무엇이 진실일까? 이거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부활했을 때 예수 죽인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그것은 힘이 없는 것을 보인 거죠. 빌라도의 칼과 로마의 무력, 그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의 능력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도덕종교로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거짓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이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도 지금도 한사코 예수 부활을 부정해요. 학설에 의하면 초대교회 때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학설만 7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이게 부정되어야 본인들이 정당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5절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저 병사들이나 헤롯 왕처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예수 부정한 위에 인생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토대 위에 너희 인생 쌓아가고 있잖아.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도 죽어서 부활하여 천국 간다는 건 믿고 때로는 힘든 것도 이기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오해도 견뎌가면서 지금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잖아. 그렇다면 너희는 예수가 부활한 것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 부활은요, 예수님 부활을 염두에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언젠가 부활하셨듯이 내 인생도 부활하는 거지. 믿으면서 절망을 이기고 억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결함을 견고히 하고 때로는 고되고 힘들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애쓴 사람들, 이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말했습니다. 부활은 고난당하는 자의 것이다. 정말 이 두 여자는 병사와 반응이 다릅니다. 8절 다시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까 그 사법고시 합격한 그 젊은이가 가슴 벅차했던 것보다 한 10배의 격정과 감격과 경이로움으로 제자들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내 인생도 끝난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를 표해 드리려고 향을 가지고 왔지만 이 향 주님 시신 위에 뿌리고 나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분 추억하면서 고개 떨구고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 떨구고 인생 살지 않아도 돼. 지난 3년 동안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것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찬이슬 맞고 잤을 때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저런 짓 하지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었는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낱낱이 드러난 거예요. 3년 동안에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침뱉음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 때문에 속상하기도 했던 모든 것이 전부 부활하여서 의미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며 목적을 가지며 살아있게 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구나. 주님 안에서 살아온 인생 하나도 헛되지 않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주님께서 되돌려받게 해주실 것이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아멘 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명료하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고 장차의 영광이 있다. 이 고난과 영광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부활하셨듯이 네 인생도 부활하며, 네 삶도 다 살아나며, 네 인생 속에서 이거는 내가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그 기억 하나도 전부 주님 부활 때문에 나중에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제 인생 돌이켜보면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온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 지울 수가 없고 다 쫓아다니며 망령처럼 저를 괴롭혀서 제가 인생이 감당이 안 됩니다. 무슨 지워버릴 게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말을 잊지를 못해요. 목사한테도 고백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무게감과 아마도 죄악들이 있었겠지요. 이분이요, 1년 지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은 진짜 경이로운 것입니다. 제가 이럴 땐 또 못된 게 나오거든요. 아니, 자매님, 1년 전에는 인생이 지옥이라며.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지워버리고 싶었던 모든 기억들이 전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진면목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신 말씀이신, 부활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게 돼. 지워버릴 것 아니에요. 더 또렷이 기억해도 돼요. 왜냐? 그것은 은혜 안에서 전부 내게 새 것으로 다가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만 믿지 마세요. 그거는 죄 용서의 은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죽었던 내 인생 살아납니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들이 뚜렷이 살아나서 다 나에게 새롭게 말을 해줍니다. 인생의 이 고난과 역경에 있어서 파편처럼 흩어져 버렸던 이 인생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면서 에스골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살아나서 생기를 가진 생명이 되는 것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뚜벅뚜벅 살아서 나 앞에 돌아오면서 너 진짜 이제부터 멋있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나에게 말해주게 돼요. 이때 이 청년처럼 하나님, 인생은 진짜 주님의 부활 때문에 경이로운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과 경이감이 충만한 1년 365일 또 이 주일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어 주시려고 부활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이 죄 용서로 끝이지 아니하며 죽었던 인생, 지워버리고 싶었던 인생, 생각만 하면 내 인생을 찌르고 들어오는 그것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 인생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죽었던 인생, 마귀에게 갇혀 있었던 인생 새롭게 살아 일어나 에스골골짜기에 생명을 가진 새 존재로 새롭게 피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